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친서를 보냈습니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기자들에게 8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 간의 오고 간 친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미북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멋진 서한에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하고 사랑하는 전사자 유해를 집으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해 감사하다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의 멋진 서한 역시 고맙다면서 곧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북한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폼페오 장관이 각국 외무장관에게 보조를 마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회의에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남중국해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잉야족 문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일 해리스 대사가 부임 후 처음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이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질문에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국가인 이란에서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중부 도시인 이스파한에서는 1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가 입수한 비디오에 따르면 이란 주민 수백 명은 이날 이스파한의 북쪽 시가지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난하며 이란을 자유롭게 만들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이란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물가 폭등과 일환 통화인 리아라의 가치 하락 그리고 실업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테헤란 근처에 있는 카라지에서도 수천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란에서는 6월 테헤란 등지에서 물가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이일 싱가포르에서 일중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NHK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현지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연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방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입니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는 아이 어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출산한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유엔 총회에 갓난아기를 데려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올해 38살인 아던 총리는 지난 6월 말에 첫 딸을 낳았는데요. 현직 총리가 출산한 건 1990년 베나지르 부토 당시 파키스탄 총리에 이어서 아던 총리가 두 번째입니다. 부토 총리의 경우에는 산딸이 가깝도록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출산 후 며칠 만에 바로 복귀했는데요. 이에 반해 아던 총리는 일찌감치 아이를 가졌다고 공개한 데다 6주간의 출산 휴가까지 챙겼습니다. 거기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아던 총리, 여성 지도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 레이첼 칼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이 24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런 맑은 날씨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7도에서 37도, 신의주는 27도에서 3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6도에서 37도, 함흥 24도에서 3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죠. 미국 여가수 리틀 에바가 다 함께 새로운 춤, 로코 모션을 추면서 즐기자고 노래하는데요. 로코모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51차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관련 일정이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충돌 방지 행동 준칙 초안에 합의했는데요. 어떤 의제들이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골란고원 일대에 헌병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짐바브웨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른 뒤에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시작됐죠?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2일 싱가포르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곧바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꾸준한 혁신을 통해 10개 회원국이 공동 번영하기 위한 비전 2025에 전념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에 함께 대처하고 지역 안보와 평화를 공동 추구하는 한편 인권 또 해상 협력에도 더 신경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아세안이 전념하기로 한 비전 2025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제 발전 공동 실행 계획 인데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아세안 회원국끼리의 교역량을 2025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역시 2025년까지 10% 줄이는 내용입니다.
네. 이 공동 선언문을 냈는데 더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다고요?
네, 아세안 회원국 끼리 여는 회의는 2일 하루 일정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오는 토요일까지 후속 회의들이 이어집니다. 후속 회의라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세안과 미국, 아세안과 중국 이렇게 주요 비회원국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네, 중국과는 뭐 벌써 현안 논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남중국해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 준칙 초안에 2일 합의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외무장관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합의 사실을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초안을 토대로 계속 행동 준칙을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 행동 준칙 초안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내용은 양측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각국과 중국 사이에 군용 직통 통신망을 개설하는 항목 등이 앞서 거론돼 왔는데요. 싱가포르의 유력한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행동 준칙의 틀을 잡았다거나 윤곽을 마련했다는 비슷한 얘기가 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점을 들어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구축에 시간을 벌어주고 또 명분도 세워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합의가 여러 번 나왔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필리핀에서 열렸던 아세안 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행동 준칙, 기본 틀에 양측이 합의했는데요. 1년 만에 달라진 게 있다면 기본 틀을 만들었던 데서 초안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정도입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외무장관은 이일 초안 합의를 중대한 이정표라고 환영했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이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 준칙을 논의해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통행, 업, 자원, 개발권 등을 놓고 분쟁이 이어졌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까지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바다 곳곳에 작은 섬 그리고 암초 사이를 메워서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의 위험이 높아졌고요. 이걸 방지할 규칙을 논의해온 겁니다.
뭐 남중국해 문제 말고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현안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내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는 다자간 무역 협정 체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아세안 10개 나라 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 등 모두 16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 생룽 총리는 세계 경제에서 의미 있는 세력이 되려면 회원국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이일 강조했는데요. 당초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가를 모색했던 아세안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RCEP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세안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사안을 논의하게 됩니까?
네, 얼마 전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관여를 더 넓히는 목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기술, 사회 기관 시설에 1억 1,3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세안이 여기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주요 현안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설명하고요. 새로운 안보 협력 강화 구상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안보 얘기 말씀하셨는데 일정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또 관련 회의가 열리죠.
네, 아세안 주간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외무장관들이 참가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핵심 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될 전망인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을 별도로 만날지 주목되는데요. 구체적인 관련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화약고 중 하나죠. 이 골란고원에 러시아 헌병대 병력이 배치됐다고요.
네,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있는 골란고원 일대에 러시아 헌병대를 배치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 헌병대가 2일부터 골란고원 일대에서 정찰 임무를 시작했고 앞으로 이 일대에 8개 헌병대 초소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과 더불어서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도 몇 년 만에 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최근 몇 주 동안 골란고원 일대의 긴장 상황 아주 심각했었죠.
네, 맞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시리아 서남쪽 골란고원 일대에 대대적인 반군 소탕 작전을 펼쳤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란의 중무장 병력이 가세하면서 일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그리고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란이 시리아 지원을 명분 삼아서 이스라엘과의 접경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일 밤에도 골란고원 시리아 점령 지역에 공습을 가해서 7명의 무장분자를 사살했다고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영내 상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나서줄 것을 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끔찍한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 개입 등을 통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시리아 정부를 설득해 이란 병력을 철수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네, 이 최근 이스라엘 총리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서남부 접경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의 활동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란 병력 그리고 헤즈볼라는 골란고원 접경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골란고원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네, 원래는 시리아 영토였는데요. 하지만 1967년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이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군을 격파하고 장악했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이곳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펼쳤지만 실패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실질 통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골란고원 반환이 필수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골란고원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이란군은 철수한 겁니까?
네, 러시아 타스 통신이 러시아 특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의 중무장 부대가 1일 골란고원으로부터 85km 떨어진 시리아 쪽으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충분치 않다는 반응인데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가 장거리에서도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군이 철수하고 러시아 헌병이 대신 들어온 셈인데 러시아군은 그럼 언제까지 주둔하게 됩니까?
네, 러시아 병력 배치는 임시고요. 일단 상황이 안정되면 헌병 초소는 시리아 정부에 넘길 거라고 러시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또 러시아 헌병 배치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영내 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 헌병대 배치는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영향력 있는 역할자로 부상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짐바브웨 군 경간의 충돌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1일 수도 하라레의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서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고 무장병력이 장갑차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실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시위가 벌어진 경위를 좀 살펴보죠.
네, 지난 월요일에 동시에 실시한 대선과 총선 결과에 대한 시위입니다. 집권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 전선이 과반을 확보할 거라는 중간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에 야당 지지자들이 선관위 주변에 모인 건데요. 정작 대선 결과는 발표를 미루겠다고 선관위가 밝히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라고 했는데 어떤 게 부정이라는 겁니까?
네, 선관위가 대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최대 야당인 민주변혁운동과 지지자들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당초 1일 오전 10시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24시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이 주도한 국제선거감시단은 왜 대선 결과 발표를 미루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대선 개표는 총선보다 먼저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연기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는 건데요. 감시단에 참가한 앨런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선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짐바브웨 대선은 37년 이 세계 최장기 집권자였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지난해 하야한 뒤에 실시된 첫 선거여서 의미가 더 컸죠.
맞습니다. 에머슨 음란 가구와 현 대통령과 민주변혁운동의 넬슨 참의사 대표가 맞대결을 했는데요. 양측이 모두 승리를 장담한 바 있습니다. 참의사 대표는 자신이 승리했다면서 음란 가구와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표를 늦추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상원이 7,1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가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관련해서 1일 연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피난처 도시에 연방기금 지원을 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 조처가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이민 개혁과 관련해서 피난처 도시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피난처 도시란 게 뭔가요?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을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가두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피난처 도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늘었는데요. 비영리 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일리노이, 뉴멕시코주 등은 주 전 지역이 피난처고요. 이 밖에도 100개가 넘는 도시와 카운티가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피난처 도시는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하고는 뭐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에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었는데요. 몇몇 정부가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1일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낸 소송에 대한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날 이렇게 판결이 나온 근거가 뭔가요?
네, 항소심 3인 재판부에서 2-1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수 의견을 쓴 판사는 행정부 정책을 실현하려고 연방의회가 책정한 기금을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재분배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소송 대상이 된 조처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면서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의 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기에 그 연방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이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카고 연방 1심 2심 법원,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1심 법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행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이들 연방 법원 판결은 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2심 법원 판결까지 포함해서 모두 미 전역이 아니고 요 해당 지역에만 효력이 발효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2019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이 찬성 87대 반대 10으로 1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약 7,1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수권 법안이 이제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1일 상원이 처리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이 마련한 단일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원래는 각자 다른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상하원이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고 이걸 다시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시킨 겁니다.
네, 이 국방수권 법안이 바로 이 새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수권 법안을 근거로 해서 정식 지출 법안을 만드는데 이 지출 법안이 바로 정식 국방 예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만드는데 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죠. 미국에서는 이 12개에 달하는 예산안, 즉 지출안을 만들기 전에 이에 근거가 되는 수권 법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 이 국방 수권 법안은 투병 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따서 존 맥케인 국방 수권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네, 이번 회계연도 이 국방 수권 법안에서 눈길을 끈 항목이라면은 이 중국 기업 GT에 대한 제재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항목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원안에는 이 GT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항목은 빠졌습니다.
네, GT가 미국 정부 제재를 받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 GT가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북한과 이란에 팔았다는 이유로 올해 4월에 미국 기업과 GT 사이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GT의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나중에 이 제재를 풀어줬죠.
네. 하지만 당시 이 조처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아주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해제를 뒤집는 항목이 이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부서가 GT나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네, 정부 부처가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를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이 중국 업체 장비를 쓰면 국가안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 국방수권 법안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상원군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군인급여가 2.6% 올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군인 봉급이 오르는 게 9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또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15,000명 이상을 늘리고요. 최신의 전투기 F-35 전투기 77대 구매, 또 신형 함정 13척 건조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항목이 동맹국인 터키에 당분간 F-35 전투기 인도를 금지한 내용입니다.
네, 요즘 미국하고 터키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터키가 러시아제 이 지대공 미사일을 사려는가 하면 이 미국인 목사 억류 문제 등 몇몇 현안에서 이견이 생겨서 지금 두 나라 사이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국방 수권 법안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F-35 전투기 인도에 제동을 걸은 건데요. 이 F-35라 그러면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인데 스텔스 기능이라면 적 방공망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뜻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2일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공개했네요.
네, 연방환경청 EPA와 연방교통부가 이날 연방광보에 함께 발표한 규정의 초안인데요. 전임 행정부가 만든 자동차 연비 기준 시행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에 만든 규정이죠. 이 규정은 자동차 연비를 단계별로 올려서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 그러니까 리터당으로 약 23.3km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을 시행하는 거에 제동을 건 겁니다.
네, 이 자동차 연비 향상은 뭐 환경보호론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연비를 향상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가스가 줄어드니까요.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환경오염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면 또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같은 기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기름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이 연비 기준을 강화하면 교통사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조처에 제동을 건 겁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요. 무리하게 연비 향상을 요구한 것이 자동차 제조업체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줬다는 겁니다.
네, 이 연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업계 쪽에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걸 상품화하는 데 돈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동차 값도 오르는 등 이 제조업체뿐만 아니고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비 향상 요구가 교통사고 사망률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연비 향상하고 교통사고 사망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연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작고 가벼운 차를 주로 타고 다니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새 차보다는 이 연비 규제 대상이 아닌 오래된 차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면 역시 교통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장했는데요. 연비 규제를 없애면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0명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연비를 개선하면 오히려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0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었습니다.
네, 2일 발표된 규정 초안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공공보건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환경단체죠. 지구정의란 조직을 대변하는 폴 코트 변호사는 이 조처로 2030년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석탄화력발전소 30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양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 변호사는 또 이 조처가 석유업체엔 관대하지만 일반 미국인들한테는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 면에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연비 규제 동결을 두고 뭐 몇몇 지역 정부가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몇몇 지역은 이 연방정부 연비 규제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더 강력한 연비 기준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모두 14개 주가 이런 지역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새로 선보인 규정은 이들 지역에 적용된 예외 규정도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정부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죠. 이미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앤드루 휠러 환경청장 대행은 지난 1일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캘리포니아주와의 법정 싸움을 피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비 규제 동결 조처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말지는 이 법정 소송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일 연방정부가 소송에서 지면요, 미국 전역이 연방정부 기준을 적용하는 곳, 반대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해내야 하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연방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합의를 보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 해당 규정 초안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죠. 1980년대 유로풍의 춤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독일의 2인조 남성 악단 모던 토킹의 노래입니다. 브라더 루이 들어보시죠.
'Cause this boy wants to gamble, stay. Loves more than he can handle, girl. Oh, come and stay by me forever, ever. Why does he go on pretending that his love is never ending, babe? Don't let him steal. Can't you see, brother Louie, Louie, Louie? I'm in love, set her fre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nly love breaks a heart, brother Louie, Louie, Louie. Only love's paradise. Oh, she's only looking to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살충제 DDT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강력한 현대 환경보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레이첼 카슨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ith war discovered DDT and special sprayers, sections of the city are literally fogged with the insecticide in the fight to stop the spread of polio.
1950년대 미국의 영상 뉴스가 전염병 퇴치를 위해 마을에 DDT가 살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의 물질이라고까지 표현되던 DDT는 당시 강력한 살충제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살포됐습니다.
네, DDT 이 대체 뭐길래 그토록 대대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이 DDT는 디클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에테인이라고 하는 합성 살충제의 약자입니다.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뮬러가 발명한 것인데요. 뮬러는 이 발명으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DDT는 2차 세계대전 때 말라리아와 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 수백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질병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DDT가 농업 분야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사용됐다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농장의 살충제로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이 각종 해충을 없애서 농업 생산을 늘리는 총화로 각광을 받았었죠.
네, 한국에서도 뭐 50년대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온몸에 자주 DDT 세례를 받았죠.
네.
그때는 주로 몸에 이가 많아서였는데요.
그랬군요.
수시로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전교생에게 DDT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 칼슨은 왜 이 DDT를 반대한 겁니까?
그때도 DDT의 해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지를 않았죠. 이 DDT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카슨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 암 발생 등 그 독성과 피해 실태를 알고서는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Can anyone believe it is possible to lay down such a barrage of poisons on the surface of the earth?
레이첼 카슨이 새로운 독성 물질을 지구 표면에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요. 카슨은 정말 외로운 싸움 끝에 결국 미국 정부의 DDT 사용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도록 했죠.
네. 그러면은 이 레이첼 카슨은 어떤 여성이었길래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섰을까요?
레이첼 카슨은 1907년 5월 27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동산업을 하는 아버지 로버트 카슨과 교사인 어머니 마리아 카슨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의 꿈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이첼 칼슨이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났던가 봅니다. 네. 뭐 10살 때 쓴 소설이 뭐 어린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나중에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요?
네. 그런데 도중에 생물학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 레이첼 칼슨이 해양 생물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바다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레이첼은 여름철이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우즈홀 해양 생물연구소에서 해양과 그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공부와 경험으로 1930년대 중반에는 이곳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의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여러 임명록을 보면요, 이 레이첼 칼슨이 저술가로도 소개가 돼 있는데 어떤 책들을 썼습니까?
처음에는 월간지 아틀란틱에 글을 썼습니다. 이 바다의 여러 가지 생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때 어느 출판사에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1941년에 첫 책을 냈는데요. 그것이 Under the Sea Wind라는 책입니다.
네, Under the Sea Wind, 뭐 해풍 아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요?
네, 1951년에 두 번째 저서 The Sea Around Us가 출간됐습니다. 이 바다의 가장자리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책은 1년 이상이나 가장 잘 팔리는 책,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차지를 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우수 도서상도 받았습니다.
네,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상도 받았으니까
네.
레이첼 카슨이 이 책으로 유명 인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책도 많이 팔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레이첼은 1952년에 정부 일을 그만두고요. 저술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동북부 메인주 해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세기에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평가되는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레이첼 칼슨이 쓴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1962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네.
한 친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조류 보호 구역에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 해 전부터 그 위를 비행기가 날면서 살충제인 DDT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모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바다가 오염되고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네, 이 살충제인 DDT 때문에 애꿎은 야생동물이 또 따라서 죽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여러 잡지사들의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싣도록 말을 해봤는데요. 어떤 잡지사도 그 같은 논란거리를 쓰려고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레이첼 칼슨이 직접 나서기로 한 거군요.
네. 레이첼은 4년 동안 세계 각지로부터 DDT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침묵의 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죠. 아름다운 마을이 점차로 생명을 잃어가다가 봄의 소리, 새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죽음의 공간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침묵의 봄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 결과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 무서운 것은요, 생물의 몸에 들어간 DDT는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새끼들에게도 그대로 이전이 되고요.
네.
먹이 사슬을 따라서 다른 동물에게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살충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업계가 긴장했죠.
네.
그리고 그 책이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언론까지도 레이첼을 비난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레이첼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제기를 했죠.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칼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책 침묵의 봄이 발행 첫해 60만 부나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입니다. 레이첼은 각종 모임이나 방송 등에 나가서 살충제 해독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정확한 방법을 개발해서 어떤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멸종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죠.
네.
You can't just step in with some brute force and change one thing.
그러면서 정치인들까지 행동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추세에 따라서 뭐 책이 나온 1962년에는 살충제를 제한하자는 법이 뭐 미국 여러 주에서 뭐 40여 개의 그 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무렵 이 암 연구소가 DDT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까지 발표를 했고요.
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유해 살충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Have you considered asking the Board of Public Health Service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Yes, I know that they already are.
1963년에 케네디 행정부에는 환경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여러 주들은 DDT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안에 따라서 미국 환경보호청, 그러니까 EPA라는 기구가 1972년에 드디어 DDT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네, 뭐 사실 이 EPA라는 정부 기구가 창설된 것도 이 레이첼 칼슨이 주도했던 풀뿌리 환경운동의 산물이라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이 레이첼 칼슨은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레이첼은 그 저서 침묵의 봄이 나온 지 2년 후인 1964년에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56살이었죠.
네, 56살이면 뭐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세상을 떠났군요.
그렇죠. 일찍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출범한 환경운동은 그 후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레이첼 카슨을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0대 인물의 한 명으로 꼽았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구 환경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레이첼 칼슨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 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힘이 달리고 지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이 표현은 에너지가 소진하다는 뜻인데요. 지치다 또는 체력이 고갈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keep working too much, your body is gonna burn out. 계속 과로하면 몸이 지쳐버릴 거야. You should rest when your body is burning out. 체력이 고갈되는 중에는 휴식하는 게 중요해.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몸이 지쳐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body is slowly burning out because I'm working too much.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I should get some rest. 오늘은 to burn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 레더비 영국의 4인조 혼성악단 클린 밴딧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 주관으로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는 종교박해 근절과 종교의 자유 증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란 문제 역시 논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악의 종교적 탄압이 이뤄지는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시아파 무슬림이 아니라면 종교의 자유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니파나 바하이교, 기독교, 유대인, 조로아스터교 같은 시아파가 아닌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 연설에서 이란의 종교 탄압에 관한 최근의 사례로 수피 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거론했습니다. 지난달 이란에서는 버스 운전 기사이며 두 아이의 아빠로 이란 고나바디 수피 데르비시 공동체의 일원인 평범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사형 선고는 이란 보안군과 데르비시 공동체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난 뒤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변호인 접견도 거부당한 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지난 6월 18일 정권은 그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라디오 파르다 방송에 따르면 258명의 이란 데르비시 교도들이 지난 2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위반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추방과 태형, 장기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회의에서의 서면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도전이 너무 크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박해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싸우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소리를 냄으로써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